청취자 여러분, 그동안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신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바로 그 생명은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계시록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는 분들 마음에 간직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축복이 그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 영원한 구원의 그 놀라운 소식을 확신하고 그 말씀의 뿌리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기운을 내라. 그래하면 이것은 내가 바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회들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다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땅은 7년 환난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의 말씀을 들어가겠는데 이것은 바로 환난의 후 3년 반 적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환난 후 3년 반에 관한 이 말씀들이 이제 전개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장래 일들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안다면 이 모든 이 믿음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들어가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을 먼저 조금 미리 좀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후 3년 반 바로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나옵니다. 이거 1절로 2절의 말씀이요. 또 3절로 6절의 말씀은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42달 동안 다시 말해서 3년 반 동안 예언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7절에 가보면은 저 무적행으로부터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또 그리고 8절로 12절에는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절로 14절에는 두 번째 화가 나오고 15절로 19절에는 일곱째 나팔이 불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7년 환난의 중간 부분이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1장은 요한계시록의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또 이 계시록은 구약의 말씀을 깨닫는 그 푸는 열쇠가 되고 또 구약은 신약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성령 안에서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 성경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읽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읽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장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1장 1절로 3절까지를 읽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문자적으로 재건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 성전은 3년 반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장 15절에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속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로마 교회나 어떤 다른 미국이나 어떤 나라도 아닙니다. 또 11장 12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휴거당한 것을 봅니다. 죽임당했던 어떤 사람들이 다시 하늘로 들림받는 장면을 봅니다. 또 11장 18절에서 예루살렘이 이 시대에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지만은 다시 회복될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11장 7절에서 짐승이라 불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참 사람인데 짐승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사역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주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나 옛날 다윗 왕이나 모세 그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보다도 더 많은 관련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짐승에 관한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짐승, 또 이것이 요한 2서에는 적그리스도, 또 다니엘서 11장에는 그 동일한 사람이 제멋대로 하는 왕이고 북방의 왕이라고 나타나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선 11장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더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깨달아질 줄 압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3년 반 동안 되어지는 일들이 나오는데 첫째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두 증인이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토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지금 보면은 성전과 그 제단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 그 성전의 뜰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앞에 우리 8장 3절로 5절에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지금 이 성전은 땅에 다시 지어질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은 그대로 실제로 이방인들이 정확히 42개월 동안 짓밟을 실제적인 도성이 땅에 있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이미 70년,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이지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짓밟히지 않았고, 이것은 다시 지어질 바로 그 실제적인 도성에 이방인들이 와서 그 성을 짓밟을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그 짐승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에 관해서 분명히 밝혔는데 이렇게 말씀했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참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환란 때 바로 저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만한 사실을 나타낼 때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돌아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옛날 롯이 소돔에 살면서 소돔성의 문 곁에 정착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고 또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친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성결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다시 오시는 사실을 싫어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증인들이 예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1260일은 42달이죠. 성경에 한 달은 30일입니다. 1년은 36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에 바로 절반이 되는 42달이고 3년 반이요. 1260일입니다. 두 증인이 이렇게 후 3년 반에 예언한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감람나무, 즉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에 관해서 많은 잘못된 그러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몰몬교도들은 첫 증인은 성경이고 두 번째 증인은 조셉 스미스의 몰몬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유대인들은 구약이 첫째 증인이고 탈무드는 둘째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슬렘들은 첫째 증인은 아브라함, 이삭, 모세와 율법이고 둘째 증인은 마호메시라고 주장합니다. 또 로마교회 교황은 성경이 첫째 증인이고 외경이 둘째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성경을 자세하게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증인은 책들이 아니죠. 증인 그러면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다. 다 현재 시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요.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 어떤 사람도 성경의 열쇠라거나 몰명경이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책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자꾸만 풀어서 상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에 관해서 이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 11장 5절과 1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또 그들이 비를 오지 못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권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계시록 11장 5절과 6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기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렇죠? 특별히 여기서 보기엔 첫 번째 증인은 의심할 여지 없지요. 바로 열왕기상 11장 1절에 나오는 그 엘리야죠. 거기 엘리야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었고 그는 촛대 오른쪽에 있고 변화산에 나타나게 됐고 바로 그 왼쪽에 모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주님 참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야 볼 수가 있죠. 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때 물이 피가 되는 권세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21절 보면은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너는 바위에 서라 그랬죠. 바위에 설지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엘리야와 모세는 둘 다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 둘 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더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은 민수기 16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주께서 불이 나와서 향을 피우던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이 그 모세의 영권에 대항해서 나올 때 불이 모세의 사역에 사용되어서 지옥불이 날아와서 나와서 그들을 불로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1절에도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에녹이 한 사람은 에녹일 것이다. 한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고 에녹일 것이다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엘리야이지 에녹이 아닌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이 없죠. 또 두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는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지만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로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그의 적들을 불로 멸하였지만 에녹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넷째로 모세와 엘리야는 재앙으로 땅을 치고 3년 반 동안 비를 막았으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한편 시내산에서 공통적으로 40주야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그들의 사역을 계승할 사역자, 모세의 경우는 여호수아, 엘리야의 경우는 엘리사가 있었으나 에녹은 없었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 서 있었지만 에녹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에녹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모세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어서 이미 장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 이해한 까닭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6절 보면 주께서 그를 벳푸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했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세는 무덤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유다서 9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몸을 놓고 미카엘과 마귀가 논쟁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땅에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7절에 넘어가게 되면 8절에 넘어가게 되면은 저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땅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지옥이 열리면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7절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이라. 자, 여기 짐승이라는 그 유명한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짐승인데 그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계시록 전체를 열어주고 계시록은 구약을 열어주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짐승이 이 짐승이 어떤 통치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13장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이 짐승이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아보십니다. 짐승인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다. 첫째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땅속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은 부활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끝없이 깊은 구렁에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그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곧 666이니라. 666이다 그랬습니다. 그 짐승의 숫자인데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다. 바로 그 짐승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7장 3절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들이 나라들로 확인되기 전에 네 왕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네 짐승을 바로 네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7장 17절에 보면 이 커다란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결국 이 짐승이 사람인 것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일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아플루온이더라. 자, 이 짐승은 왕인데 그 무적행,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천사다, 사람인데 천사다 이렇게 나오죠.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본 짐승은 또 나오죠.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 얘기는 뭐죠? 요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없고 지금은 없고 결국 요한이 요한계시로 쓸 때에는 살아있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 전에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없고 즉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나와서 앞으로 미래 결국 지금 그는 현재는 환란이 되기 지금 현재는 그는 깊은 구렁 무적행 속에 있다. 그 앞으로 나와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짐승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또 볼 때 여러분이 이 짐승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환란 때에 등장하면 예루살렘의 그 문자적인 성전에 이르러 성소에 들어가 덮는 기름 부음 받는 그룹으로서 그의 본래 자리에 앉을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1장에 나오죠. 덮는 그룹이다. 그 옛날에 루시퍼 덮는 그룹이었다. 그런데 그가 본래 자리에 앉는 것을 보죠. 다시 말해서 짐승은 사탄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루시퍼요. 빛의 천사요. 덮는 그룹 다섯 번째 그룹이 이 땅에 이 환란 때 내려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소위 이것을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의 아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과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적을 따라가다가 위험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며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 주장함으로써 그가 거짓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할 것이다. 결국 짐승은 유대인과 관계가 있겠죠. 유대인의 메시아처럼 행세할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죽였는데 환란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을 행하는 그 짐승을 그들이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다가 후 3년 반에 그들이 속은 줄 알게 되고 엄청난 난패를 당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루시퍼이며 다섯 번째 그룹이고 빛의 천사이고 용이며 짐승이며 바로 사람인 바로 마귀의 화신으로 나타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숫자를 숫자는 바로 666이라는 숫자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사요 왕이며 멸망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지상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또 확실해야 되죠. 1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했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은 가룟 유다를 얘기하죠. 주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은 바로 마귀니라 그러십니다. 마귀 들렸다 그러지 않았죠. 귀신 들렸다 그러지 않고 마귀니라 바로 마귀 자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 짐승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새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짐승에서 또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금방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몇 구절을 찾아볼 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스가랴서 11장 15절로 17절 보게 되면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키리니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구세주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우상 목자라 이렇게 부름받죠. 우상 목자다. 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죠. 앞으로 그는 목자 노릇하지만 그는 우상의 목자다.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될 것이다.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될 것이다. 우리 미화 1불짜리 뒤에 피라미드 위에 있는 왼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무슨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를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열둘 중에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자, 여기 유다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무적행에 거하는 자들과 같죠. 마귀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처럼 걸어다녔고 또 말도 했고 음식도 먹었고 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 노아 시대에 내려와서 그 사람의 아름다운 딸들과 결혼하다가 홍수에 결국 다 죽고 말았죠.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처럼 죽어야 했습니다. 시편 82편에도 너희는 신들이지만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구약의 모든 천사가 남성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도 남자로 나타나고 마귀도 이렇게 남자로 나타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그 가룟 유다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지 않았죠. 그는 자기 거처로 갔습니다. 자기 거처로 갔다. 그것은 원래 있던 곳입니다. 있던 곳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자기 거처로 갔나이다. 결국 사람이 아닌 마귀는 마귀인 유다는 마귀의 처소로 갔는데 거기가 자기 거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짐승 또 이 짐승 또 이 사람 이 멸망의 아들 이 곧 다시 말해서 부활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화신으로 주장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앉아서 자신을 위해 인간 제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목이 잘라졌죠. 저 크리스처에서 많은 사람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증거했던 그대로 열왕기서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합에게 증거했던 그대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 짐승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 이집트의 파로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앞으로 환란 때에서도 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들을 책망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참 이러한 장면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늘에 올라가서 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은혜 시대에 은혜 복음을 통해서 참 선물로 구원받는 이러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는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미국 땅에 보내줬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육신적인 아내를 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LA만에도 173개 종족이 살고 있는 미국과 모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큰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고기들이 많습니다. 하얀 고기, 노란 고기, 검은 고기 많습니다. 이 모든 고기들을 주님 앞으로 잡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바로 이러한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선한 일에 정말 충만한 여러분이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쁨의 멸망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